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 그 볼티모시 인근에 있는 베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3.1교회 여러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이 3.1교회 오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워싱턴 DC나 볼티모어 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한번 점심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연락 주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여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남자가 TV 탤런트 쇼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아이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장기가 없는 것입니다.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TV에 한 사람이 개를 한 마리 가지고 나와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고양이도 데리고 나왔고 이미 닭도 훈련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봤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개미를 춤추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를 잡아서 열심히 춤추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뭐 정신병원에도 수감이 된 이력이 있고 그런데 결국 7년 만에 개미가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머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드디어 이제 TV 탤런트 쇼에 나가기 위해서 방송국으로 가던 중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성냥가게 보관했던 개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 개미 좀 보시오 종업원에게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꾸벅이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 그리고 손가락으로 찍 눌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공등탑도 무너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쌓아올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개미 한 마리 훈련시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 7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제가 인터넷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야생 버팔로를 잡아다가 훈련시켜서 집에서 애완 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별아별 희한한 동물들을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훈련시켜서 키우는 것이 그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길들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혀를 잘 길들여서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는 그런 언어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가 열심히 잘 길들인 것 같은데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 혀의 야생성이 살아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 그 말이 우리 인생을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그럼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혀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 혀에는 독이 있는데 그것도 가득하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대로 우리 혀의 소리는 우리의 말은 단순한 공기의 파동이 아니라 그럼 그 말에는 권세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의 대체의학자인 마사루 에모토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럼 이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두 컵을 가져다 놓고 한 컵에 있는 물에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이 물을 얼려봤더니 마치 눈송이에서 맺히는 것 같은 수정 같은 결정체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 물컵에는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쏟아놨더니 그런 결정체가 얼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그 책을 아마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한쪽 밥이 든 병에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했더니 그것이 한 달 뒤에 아주 잘 발효된 숭늉 같은 구수한 냄새를 내었는데, 그럼 반대로 저주의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쏟아부은 그 병에 든 밥에는 시커멓게 썩어버린 그런 어떤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책의 결론이, 이 마사루 에모토 박사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므로 물은 그냥 무생물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반응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혀가 문제입니다. 말에는,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몸이 몇 퍼센트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듣고 자란 사람들, 그 아이들, 여러분 반대로 우리 주변에 비난과 원망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그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누가 가장 먼저 듣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지만, 그럼 그 언어의 독이 이미 우리 마음과 영혼에 먼저 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사용한 단어들은 아주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볼 때 이 에베소서 5장 4절에 사용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해석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에 한 번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언어학을 하시거나 외국어를 전공하시는 분들, 이런 고대 언어 중에서 어떤 한 문헌에 한 번만 사용된 단어를 우리가 헤팍스 레고메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문적인 단어들은요, 해석이 난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용례와 비교해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아주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하며 축복한 그런 감사의 언어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버려야 될 말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누추한 말입니다. 여러분,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ESV 성경에는 filthine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성적인 어떤 수치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럼 아마 NIV나 다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obscenity 마찬가지로 어떤 성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가 해석하기 어려운데 바로 앞에 3절에 보니까 음행에 관해서 어떤 문란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받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럼 한글 성경에 사용한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행색이 지저분하고 더러움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이스크로테스, 누추함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어떤 우리의 지저분함, 행색이 깨끗하지 못함을 지적한 단어인가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이 단어가 일반 고대 문헌에서 동사로 활용될 때 사용되던 단어에서 이렇게 그 유추된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근이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이스퀴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아이스퀴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성적인 수치이건 어떤 무지나 실수나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건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아이스퀸의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는 말, 누군가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말, 그럼 그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수치를 덮어주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룻기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그럼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에 그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죽은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가까운 친족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상속될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이를 낳아주어서 그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살려주어야 되었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물을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리디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구세주, 구속자를 가르칠 때 리디머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영어에서 The Redeemer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를 속량하실 그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 당한 고통의 문제를 속량해주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을 고엘, 리디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룻에게 이제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타작하게 되면 타작 마당에서 잔치를 벌리고 그 주인이 타작한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밭에서 자게 될 텐데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가 누운 곳을 자세히 보았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녘에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건 정말 한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시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자다가 불현듯 어떤 인기척에 깬 보아스가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발로 앉혀버린 게 다행이지. 그 수치를 드러낸 여인을 보고요, 그럼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그 여인을 나무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수치를 덮어주면서 룻에게 약속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 감당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감당하겠다 약속을 주고, 그럼 보아스는 룻의 수치를 덮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무런 소망도 권리도 기업도 누릴 수 없는 그 여인의 수치를 그가 감당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그가 성문에 가서 그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이 감탄문입니다. 바힌네, 보라, 그 기업 물을 자 하고엘이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친족을 향해서 이 룻기의 기자는요, 가장 존귀한 단어 하고엘,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하를 써가지고 여러분 하고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친족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그 기업 물을 자를 주목하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글 성경에 번역한 아무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김아무개 씨, 박아무개 씨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것이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플로니는 the thing, 어떤 사물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물을 가르칠 때 플로니를 사용합니다. 그럼 알모니는 no name이에요. 이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아무개여가 아니라 이름 없는 거식이여, 와서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문에 당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그 속량자, 구속자라는 이름을 가진 하고엘, 가까운 친족에게 플로니 알모니, 이름 없는 거시기여, 와서 앉으십시오. 여러분, 왜 룻기의 기자가 이런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했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이 고엘 송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어떤 그 고엘 송사에 잘못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고엘 송사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기업을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사주어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 10년 전에 그 땅을 팔고 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아마 병치료였는지 무슨 이유로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그 땅을 회복할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땅을 사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마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사겠노라.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룻을 아내로 취하여 죽은 자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왜 이 기업 물을 자가 룻을 거부했는가? 그럼 제가 보니까 성경학자들, 설교자들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럼 첫째로 이런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룻이 잘 안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룻이 3장에 보면 그날 밤 타작마당에서 그럼 보아스가 그 수치를 덮어주고 약조를 하면서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섯 에바를 주었다. 여러분, 한 에바는 부피를 가리키는데 22리터 정도입니다. 그럼 보리, 안간보리 22리터를 그 무게로 환산하면 약 한 12킬로 정도 되는데요. 그럼 여섯 에바면 몇 킬로입니까? 70킬로가 넘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룻은 그날 밤, 그날 새벽에 그럼 그 타작마당에서 베들레헴 자기 집까지 70킬로면 쌀이 한 가마예요. 그 한 가마를 지고 갈 수 있는 근력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남자가 거부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잘못된 추론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그럼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미인도를 보고 야, 참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들 계신가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통통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시대 룻이 살아가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그 이전의 시대인데, 다윗보다 이전의 시대이니까. 그럼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그럼 세계사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비너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으로. 이 그리스의 비너스는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는 비너스인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비너스는요 그냥 원통이에요, 원통. 근데 그게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룻은 그 당시에 현숙한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인이요, 사회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미적인 가치로 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룻을 거부한 이유가 아마도 이 경건한 유대인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고 하는 것, 이건 스캔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룻을 거부했을 것이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백성들을 향해서 영영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었지만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이 여인을요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그런데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은 여인,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 그럼 그것도 타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사람에게 남자 그 아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아내를 맡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 둘 가지고서 고생한 남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그럼 야곱도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그럼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도 그 아내인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서, 그럼 그 가정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 고통을 이 남자가 알기 때문에 아마 아내로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그런데 정말 이 남자가 룻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럼 6절 이하에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게 손해가 될까 하여,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까 봐 룻을 아내로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에게 재산을 회복시켜주면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한 나이가 많은 나오미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가 사는 동안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죽고 나면 그 땅이 내 소유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에게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재산은 영원히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친족을 위해서, 그럼 자기 희생 헌신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속량해 주길 원하셔서 고엘 제도를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가까운 친족은 그 고엘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 25장에 보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받아야 될 처벌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의 아내가 그에게 가서 얼굴에 침을 뱉고 발에서 신을 벗겨서 영원히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럼 그것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룻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가서 그 얼굴에 침을 뱉기도 전에 보아스가 자기가 그 신을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친족이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앞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룻의 수치뿐만 아니라 나오미에 당한 수치, 가까운 친족이 당한 수치를 다 덮어주고 책임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예표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수치, 우리의 죄와 허물, 과거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부끄러움, 그럼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누추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어떤 잘못, 부족함, 무지, 연약함을 지적하는 말을 버리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추한 말,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여러분 그 연약함을 함께 져주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 이건 아주 가장 쉬운 단어의 셋 중에서. 어리석은 말은 모롤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모로스, 바보라는 단어와 로고스,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바보 같은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어리석은 말인가? 무엇이 지혜가 없는 말인가? 그럼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많은 부를 누리고 자녀가 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열 자녀를 잃게 됩니다. 그럼 저희 외할머니가 자녀를 여섯을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 딸을 잃으셨는데 그 딸을 잃으신 슬픔,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저는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6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럼 캄보디아는 75년부터 79년까지 크메르주 공산혁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깜뽕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1시간 떨어진 꼬소톤이라고 하는 섬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한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자식 열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일곱을 그 전쟁 때 내 눈앞에서 공산당이 죽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녀는 그 전쟁 중에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고 지금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열 자녀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녀만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침략해서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욥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여 가로되. 그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여 가로되,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리로다. 그럼 직장 잃고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럼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말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에요. 바로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욥이 욕창이 나서 제 위에 앉아서 기와로 몸을 긁고 있는데, 그럼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표독스럽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그럼 그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소망, 어떤 위로를 주실지를 묵상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요동시키시고 선원들을 충동하셔서 또 제비 맞게 하셔서 바다에 던져줬습니다. 그럼 요나가 큰 물고기 속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요나가 그 뱃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요나서는요 2장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 8절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감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당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럼 지혜의 언어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은 희롱의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누추한 말,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 세 번째 희롱의 말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트라펠리아. 예,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한 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가? 다른 헬라어 문헌에 보니까 유트라펠리아는 재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위티, 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재치 있는 말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럼 재치 있는 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재치 있는 말을 해야죠. 때와 장소에 적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치 있는 말, 유트라펠리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F.F. 브루스라고 하는 저명한 신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바울 신학의 대가인데 이분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철학적인 조소의 말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철학적인 조소의 말이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철학 시간에 궤변 철학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소피스트들인데 여러분 그 소피스트들과 같은 궤변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피스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논리학이나 철학 시간에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 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철학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 어떤 그런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거북이보다 10배 빨리 뛰는 토끼가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아, 여러분 지혜로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달리기일지 수영일지 아직 제가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만약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거북이가 10m 앞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토끼는 10배를 빨리 달려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뭐 토끼가 졸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럼 제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거북이가 앞서 있는 10m를 또 토끼가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몇 미터 갑니까? 1m 앞서 가는 거예요. 토끼가 또 그 1m를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10cm 앞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10cm를 또 토끼가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1cm를 앞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철학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궤변론자들인 거예요. 그럼 더 황당한 게 이 제논의 역설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날아가는 화살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어느 날 제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화살의 연속인데 정지된 화살은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고로 날아가는 화살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책을 읽고서 그럼 네가 한번 맞아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유트라펠리아예요. 위트, 그걸 재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궤변이에요, 궤변. 여러분 어떤 궤변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궤변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속에 전혀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음란과 더러운 생각과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신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궤변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헬라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 이방인 신자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떤 요구도 우리에게 부과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율법주의예요. 그럼 그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입술에 그런 더러운 말들, 어리석은 말들, 희롱의 말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위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버리고 싶죠. 근데 그게 버려집니까? 언어라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을 담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럼 자기 자신을 버리는 희생,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을 담을 때 우리의 모든 누추함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목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누추하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7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단어가 어떤 구절이냐면 엔 크리스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 안에서 자랄지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하셔서 그럼 거룩한 말, 감사하는 말, 축복의 언어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어떤 누추함,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궤변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면서 세상에 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으로 여러분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워할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가족사, 개인의 삶,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던 순간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마치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종착역에 이른 것 같은 그 절망감 속에서도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궤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감사의 언어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한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명의 언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수치스럽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